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 꿈이 다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American Dream. 이 American Dream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공통된 소망으로 무계급 사회와 경제적 번영의 재현, 압제가 없는 자유로운 정체 체제를 꿈꾸는 이것을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국을 떠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왔는데 어떻게 그 꿈은 잘 이루고 계십니까?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희생하시는데 이루셨습니까? 요즘 사회를 볼 때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조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아메리칸 드림이 요즘은 아메리칸 나이트메어로 바뀌었다, 악몽으로 바뀌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폭력 범죄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222만 300명의 성인이 감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어서 이 감옥에 그 방들이 모자라서 계속 짓고 있는데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조기 석방이라는 것입니다. 형을 다 치르지 않고 자리가 없어서 너무 범죄하는 사람들이 빨리 증가하다 보니 일찍 내보내는 것입니다. 학교 총기 사건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골 조용한 마을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데 2018년 이번 한 해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0월인데 지금까지 보고된 학교 총기 사건이 일주일에 한 번 꼴입니다. 참으로 학교에 자녀들이 안전한 곳에서 공부하기 위해 우리가 보내는데 그곳이 너무나 위험한 곳으로 변해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 사회는 또한 이 도덕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부끄러워하던 이런 일들이 이제는 뻐저시 그냥 우리가 이것 성경이 죄라 말하는 것을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초등학생들이 따라하는 이런 사회, 가정의 정의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LGBTQ라고 해서 커뮤니티, 새로운 사회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하는 이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적 문란이란 단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적 초이스지요. 문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포르노도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뒷골목의 시꺼먼 곳에서 얻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아무 장소에서나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참 병든 모습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사라져가는 기능이 있다면 분별력의 기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더 이상 판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 사회가 흘러가니 그렇게 변해가니 뭐 할 수 없지라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는 선포에 그 시대가 마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런 세대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옳다 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흘러가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믿음이 없이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시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너 그렇게 까불다가 이제 한번 혼나니 너 한번 두고 보자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 제자를 훈련시켜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세상에 소망을 주며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그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기회요 생명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교회가 할 일은요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라 여기어서 우리가 방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회를 바라보며 한심하다 여기는 것처럼 교회도 요즘 그런 평을 받습니다.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 꿈도 못 꾸고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켜가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고 변질되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약속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지라도 교회가 무능하면 무력한 가운데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하면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현 주소를 우리가 파악해 볼 때에 한때 교세를 자랑하던 한국교회 몇만 명의 교인들 몇천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자랑하던 그 교회들 선교사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이 파송한다는 그 나라 교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교회의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50%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제 한 세대가 끝나면은 그것으로 마무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예수쟁이 말쟁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여깁니다. 크리스천 연예인들은 뭐 꼬떡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비즈니스맨 정치인들도 불법을 행하여서 감옥에 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민교회 안에 사정은 낫지 않습니다. 교회 절반 이상이 출석교인 5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북미주에 거의 4천여 한인교회가 있는데 2천교회 이상이 50명이 안 되고 뭐 20명, 3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민교인들 80% 이상이 교회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이제 대학교 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통계에 의하면 80, 9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too late, 절망스러워 보일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참 축제할 날입니다. 교육관 완공하여서 지난 주일까지도 이 TCO, 거기 퍼밋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퍼밋이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새벽재단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10월 첫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그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여기 지금 빈자리가 여기저기 있죠. 사실 2부 예배는 자리가 없어서 뭐 의자는 근데 많은 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절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교회로 가야지. 예. 우리 교육관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계세요. 우리 교육관에 계신 분들 참으로 그곳에서 예배드리시면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긴 하지만요. 우리 축복합니다. 참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소망을 주시며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초대교회를 택하셔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참 용감한 교회입니다. 제가 봐도 대단한 교회예요. 보통 교회에 특히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모실 때에는요 교인들 1세대들이 많은 숫자 있는 1세대들이 편한 목사님을 모십니다. 우리의 정서에 맞고 우리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이민자의 마음을 더욱더 잘 만져주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1세 목사님을 구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1.5세도 아닌 1.8세대는 이런 목사를 청빙하였습니다. 용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서와 딱 맞지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문화적으로 잘 이해 못해주는 목사 가치도 보이고 참으로 여러 면에서 우리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를 잇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담임 목사까지도 그들을 위해 그들에 맞게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육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관이 이 본당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우리 교인 성도 5천여 성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본당에 한 500명 많이들 500명 정도 들어갔는데 참 비좁습니다. 저렇게 큰 공간에 우리가 질 것 같으면 본당을 크게 져서 한 1,500명 들어가는 예배실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 두 번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양보하였습니다. 용감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차세대에 합니다. 그러나 말뿐이지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불편함은 다음 세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에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일이라 하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앞으로 이제 제가 설교할 때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본관을 지키셔야죠. 담임 목사님이 본관에서 설교하셔야죠. 이 본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본자가 문제되면요. 본자를 하나님께서 빼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죠? 관만 남습니다. 관만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 2부, 3부는요. 제가 교육관 갔다, 본관에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 여기 본관에 계신 분들은 라이브로 설교 듣고 저쪽은 항상 이 지금 아마 저 교육관에서 막 신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이쪽으로 목사님 오시는구나. 여러분 꼭 담임 목사가 설교해야 은혜 받겠다라는 분 계시면요 일부 예배로 오세요. 일부는 제가 항상 여기서 설교합니다. 일부에 오세요. 파킹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에 오시면 확실히 제 얼굴 도장 찍고 가십니다. 우리 교회 벌써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이 양보하고 있습니다. 더 양보합시다. 불편해집시다. 우리의 불편함은요 다음 세대에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본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은 뿌리예요. 두 블락 떨어져 있습니다. 같이 붙어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블락 이렇게 또 떨어져 주셨어요. 여기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교육관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가 병들면요 교육관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할 일은요 앞으로 뿌리가 건강해져서 열매를 맺는 데에 그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건강하면요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곳에 남겨두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저쪽을 향해 두 손 들고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얼마나 우리에게 오늘 적합할 말씀인지 모릅니다. 역대하 6장 7장은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과 또 왕궁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장면입니다. 역대하 6장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기 원했는데 아니다 내 아들이 할 일이다 하여서 솔로몬 아들이 이제 끝냈습니다. 역대하 6장은요 하나님께 이제 다 마무리하고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7장은 오늘 봉독해 준 드린 그 말씀은요, 성전 봉헌과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참으로 너무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와서 이제 새로 건물을 짓고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접근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 레위지파들이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주님께 찬양팀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번제물과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이것을 며칠 동안 계속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났습니다. 봉헌 예배도 다 마치고 축제도 다 마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질 때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아, 나 너무 좋구나. 솔로몬 너도 좋지? 나 너무 좋구나. 오늘 너무 좋은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좋다 할지라도 언젠가 내가 나의 말을 거역하고 나에게서 떠날 그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아니 회복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희들 삶에 너희들이 나의 말을 거역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길을 걸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텐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혹으로 시작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축복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저주 가운데 거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혹 그런 일이 if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 걷는다고 자칭하는 분들 계시겠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참 괴롭히는 이런 일이라고 하면 아 내가 이제 잘못된 일인데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악한 길을 걸으면서도 악한 길인 줄 모르고 걷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악한 길이 어떤 길을 악한 길이라고 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길은 다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제외하고 겪는 그 길은 다 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신령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진정된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된 모습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한 주 동안 마음은 원의로 내 육이 약하여서 또 악한 길 걸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만 했습니다 라고 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주님 또 다시 용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둘 다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식, 자기 자신을 너무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에게 비교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세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가?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안에서 더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 비교하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 보이면요, 아, 교회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은 그냥 괜히 그냥 어렵게만 하고 교회 그냥 교회 질을 낮추는 저런 사람. 여러분, 교회 질은요 어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의인들이 모인 것을 보면서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가 아니라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런 사람이 모인 것을 보며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병든 교회인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현대파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교의 대상이 나예요. 나보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깎아내리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은 짓밟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일이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악한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되게 나는 대단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래요. Humble yourself.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추라는 것, 그 말은 이해하죠. 아, 우리가 겸손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제일 교만을 싫어하시는데 겸손해야지. 아, 나 겸손하려고 노력해. 난 겸손한 게 조금 그냥 겸손한 것 같아. 아, 나는 뭐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막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겸손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겸손은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을 보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겸손한가 안 한가는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겸손하다 아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의 삶은 겸손한가? 예수님이 왜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 겸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고요, 그 다음 이웃이 다음이에요. Me last. 영어로 기쁨을 joy라고 합니다. J-O-Y. 그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Jesus others you. 하나님 먼저고 그 다음 이웃이고 마지막이 나예요. 참된 겸손은요 삶 가운데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벌써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서 아우 저기 우리 김 집사님보다 아유 박 집사님 너무 얼굴이 그렇게 막 민주적으로 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되게 나빠요. 아유 뭐 내가 생긴 게 어때서 저러나 그래요. 그런데 누가 와서 아, 집사님 아들 보니까 아들이 아빠보다 100배 낫다고. 아유, 아빠는 보니까 이게 인물이 그런데 아우 아들 보니까 대단하다고. 야, 이 참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잘났냐고. 그러면요 기분 나빠하는 아빠 없어요. 아니 왜 아들보다 내가 뭐가 못해서. 이런 부모 없습니다. 다 기분 좋아하죠. 벌써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요. 이제 이 마음이요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이 마음을 가정에서 훈련받고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이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 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삶.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는요, 겸손한 자들의 입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나 잘남을 알아주지 않고 내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목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대단하면 악한 길을 계속 걸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낮추기 위해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교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겸손의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I can't. 하나님, you can.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의 자세로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시편 147편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을 땅에 엎드러진도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붙드신대요. 붙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Seeking God's face. 아빠가 집에 올 때에 아이들이 반겨주며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빠가 오는 것을 걱정하고 아빠 오면 어디 가서 숨어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숨습니까? 아빠 보기 싫어합니까? 아빠와 얼굴 마주칠까 봐 걱정합니까? 죄를 졌을 때, 뭘 잘못했을 때 아빠 얼굴 보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을 걷게 되면요, 하나님 얼굴 피하려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일어났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 대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창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길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민망스럽고 부끄러워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쳐다보아야 된다는 것이요.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의 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remembering,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발견해야 되는가? 여러분, 나 하나님의 얼굴 보기 두려웠는데 주님,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 바라보기 원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얼굴 보기 민망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손잡고 같이 데리고 오세요. 괜찮아. 아이들 이렇게끼리요, 형제들끼리 때로는 얘가 뭐 잘못했을 때 아빠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막 그럴 때 형제들 중에 누가 얘를 손잡고 데리고 옵니다.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해.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해. 아빠 용서해 줄 거야. 괜찮아. 해. 그런 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너무 좋아요. 형제가, 동생이 뭘 잘못했을 때에 아빠 얼굴을 두려워하고 아빠를 무서워할 때에 데리고 와서 화해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아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그리고 땅을 고쳐주시겠대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 병들어 있습니다.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고칠 길은요, 주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겸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대요. 여러분, 나의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세요. 나의 가정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서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내가 택하여서 축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들이 나에게 겸비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나의 얼굴을 찾을 때에 내가 이곳을 축복하여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눈과 마음은요,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고백할 때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 느껴지세요?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그래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먼산 쳐다보면서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참으로 멋지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지만요, 언젠가 우리가 악한 길을 걸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김치 담글 때에 소금을 뿌리잖아요. 굵은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게 배추도 절이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저도 김치를 한 번은 담가봤습니다. 잘 안 돼서 더 안 담지만. 그런데 소금을 뿌리고 나면요, 이 소금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잘 안 녹습니다. 굵은 소금은 이 물에 타도 한참 저어야지 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굵은 소금이 바다에 던져지면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금세 녹아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금세 세상에 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며 성찬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악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폐역한 세상에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관을 이렇게 가서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소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노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참으로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바울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인재들이 이곳을 통해 하나님 마음껏 마음껏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뿌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입니다. 오늘 참 2부 예배 들어오면서 이상하더라고요. 전에는 막 애들이 오르락내락하면서 막 그랬는데요, 조용해요. 좀 녹음해서라도 틀어놔야겠어요, 애들 소리를. 뿌리는요, 땅 아래서 자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며 퍼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내가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라 하면, 이민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라 하면요, 꿈뻑 죽습니다. 그냥 뭐 그냥 익숙하잖아요. 저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성전을 축복하셔서 이곳에서 올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집중하는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초대교회를 축복하시되 한 세대로 마무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대를 잇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교육관을 짓고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